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5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산업인 기업인 연맹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날짜 등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달 대선 승리에 이어 다음 달 7일 취임 예정인 푸틴 대통령의 새 6년 임기 첫 해외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해 3월 3년임 임기를 시작한 뒤 첫 해외 순방국으로 러시아를 택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하고 양국 간 상호협력 강화를 계속해온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방중 뒤 북한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등 18개국 지도자들이 25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인질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르비아, 스페인, 태국, 영국 정상들은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인질들 중에는 자국민들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인질들과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의 운명은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이 타결되면 가자지구에서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휴전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인도적 추가 지원과 적대행위 종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에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붙잡아간 240여 명의 인질들 중 아직 풀려나지 못한 133명의 인질들이 200일 넘게 억류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을 예고해왔던 이스라엘은 이날 이른 새벽 라파에 5차례의 공습을 가해 최소 6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의료진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라파에 하마스의 주요 거점이 있다면서 100만여 명의 이주민들이 몰린 것으로 알려진 이곳에 대한 지상전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임시 부두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5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자지구 해안에 이 같은 작업이 시작됐다면서 다음 달 초 완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두가 완공되면 초기에 트럭 90대 분량의 국제 원조가 가자지구로 전달될 것이며 완전히 가동되면 150대 분량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건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지중해와 맞닿은 가자 해안에 인도적 물자 공급을 위해 임시 부두 건설을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도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 부두 건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이스라엘군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후 12시 15분 가자지구 북부에 식량 2만 5천 기분을 공중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어제 이란의 드론 개발과 판매에 관련된 개인과 기관을 제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미 재무부가 이란 국방, 군, 병참부와 이란의 드론 불법 거래에 관여한 16개 기관과 8명의 개인을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박 5척과 항공기 1대도 이와 관련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국방, 군, 병참부에 불법 자금 조달과 수천 개의 드론 설계, 개발, 제조, 판매를 한 사하라 선도사가 제재 대상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드론들 중 다수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쓰이기 위해 러시아로 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러시아와 관련 세력에게 드론과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데 대해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국무부는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스웨덴, 네덜란드, 루마니아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팔 존슨 스웨덴 국방장관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스웨덴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엄청난 양의 군사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의 이 같은 노력들과 32번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이 영내 안보에 확고한 약속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카이사 올롱그렌 네덜란드 국방장관과도 별도로 전화통화를 갖고 관련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사공이 끄는 작고 긴 배, 곤돌라를 타고 유유히 도심을 구경하는 서양의 어느 도시 사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고대 로마의 흔적과 분위기를 간직한 이탈리아의 수상도시 베네치아가 바로 그곳인데요. 영어식으로 베니스라고 알려진 이 베네치아시 당국이 지난 25일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관광객에게 5유로, 미화로 5.35달러의 도시 입장료를 받기 시작해서 지금 뉴스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이날부터 7월 중순까지입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날에 당일치기로 베네치아를 다녀갈 관광객은 무조건 입장료를 사야 합니다. 검사에 걸리면 벌금이 최대 300유로까지입니다. 베네치아시는 입장료로 관광객 수를 조절할 수 있는지 시범 운영을 하는 것이다. 더 잘 사는 베네치아를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시행 첫날부터 주민들 사이에 잘했다 못했다 반응에 시위까지 더해져서 베네치아가 지금 세상의 시선을 받고 있는 겁니다. 베네치아의 하루 평균 관광객이 5만 명 정도라고 하는군요. 주민 수와 거의 맞먹는 수준인데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주택값이 오르고 주민들의 삶은 여러모로 불편해졌고 더불어서 쓰레기 처리 문제 등 환경오염 걱정을 안고 살게 되는 바람에 베네치아가 3년 전에 대형 크루즈선의 베네치아 정박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당일치기 여행객의 도시 입장권을 판 첫날인 25일 베네치아에서는 27,500유로어치 5,500장의 입장권이 판매됐답니다. 베네치아 사람들은 베네치아가 입장권을 파는 놀이공원이냐,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서 베네치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We cannot be blind to the threat before us. ISIS is not contained.
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지난 2001년 미국 본토에 사상 초유의 테러 공격을 자행한 알카에다부터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까지 미국 정부가 테러 집단으로 지목한 국제 테러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뉴스 속 인물은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입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네, 곧 워싱턴 DC는 오늘이 4월 26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아침 9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지 기온은 영상 8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4월 27일 토요일 북한, 모든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북, 자강도, 양강도 등 북부 지역은 흐리고요. 중강, 청진, 삼지연,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상 3도에서 14도, 낮에는 북부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25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10도고요. 개성과 신의주, 청진의 아침 최저도 10도에서 시작합니다. 중강은 9도, 함흥 11도, 원산의 아침 최저 14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원산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26도입니다. 함흥도 26도, 신의주의 낮 최고 21도, 중강은 23도, 해산 23도, 청진 1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는 동해 쪽이 1.5m까지 일겠습니다. 4월 27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해결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여전히 많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육군이 가자지구 구호를 위한 임시 부두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무정부 상태에 있는 카리뷰해의 도서국 아이티의 총리가 사임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중국부터 가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만났네요.
네, 시진핑 주석이 2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블링컨 장관을 면담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양국 관계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여전히 많다면서 그렇지만은 더 노력할 여지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그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 어떤 것이 될까요?
네,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남중국해, 타이완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이 두 나라가 이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양국이 차이점을 유보하고 공통점을 모색해야 하며 이 나쁜 경쟁은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지금처럼 경쟁하지 말고 협력하자 이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이 시 주석은 양국 관계에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인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 그리고 상생 협력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로를 해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시 주석은 강조했습니다.
예. 자, 블링컨 국무장관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전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네요.
그렇습니다. 양국 외교수장이 이날 회담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양국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왕이 부장이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 전체적으로 미중 관계가 안정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동시에 두 나라 관계의 부정적인 요소가 여전히 구축되고 증가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가 이 모든 종류의 혼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과거와 비교해서 두 나라 관계가 좋아지고는 있어도 여전히 문제는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 왕 부장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 이 미국이 중국 경제와 무역, 과학, 기술을 억압하려는 조처를 끊임없이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또 중국의 합법적인 개발 권리가 부당하게 억압됐고 중국의 핵심 이익이 도전의 직면에 있다고 왕이 부장은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먼저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 분쟁 중인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 간의 대화를 중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진전이 좀 있었지만 대화가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자, 타이완 문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가 타이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예. 네, 왕이 부장은 타이완 문제가 이 두 나라 관계에 있어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 선이라고 왕이 부장은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이 타이완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다. 이게 중국이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한편 매트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블링컨 장관이 인권이나 경제 현안들에 관한 것들을 포함해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협력국들의 이익과 가치를 미국 정부가 계속 옹호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도 역시 여러 부문에서 국가 이익을 계속 지켜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블링컨 장관은 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해를 피하고자 최소한 이견이 있는 부분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기 위한 대면 외교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각종 현안에서 오해를 피하기 위한 대면 외교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견이 있는 부분과 미국이 옹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고도 직접적인 논의를 기대한다면서
네.
왕 부장도 분명히 중국을 대표해서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미국의 국무장관, 중국의 외교부장 이 두 사람의 회담에서 그 밖에 또 어떤 문제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밀러 대변인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군사기지를 신속하게 제공한 러시아를 중국이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블링컨 장관이 왕이 부장에게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두 사람은 AI, 인공지능,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그리고 중국의 과잉 생산과 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 환경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공지능 문제도 논의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블링컨 장관은 몇 주 안에 양국이 처음으로 AI의 위험성에 대한 견해를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이 펜타닐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 진전이 일부 있었지만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더 있다고 블링컨 장관이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이란 측의 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블링컨 장관은 전했습니다.
네, 가자지구로 가겠습니다. 지금 가자지구에서 임시부두를 만드는 공사가 시작됐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육군 공병단이 가자지구 앞바다에 부유식 부두와 통행로를 만드는 작업을 25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인 패트릭 라이더 장군은 이 초기 단계인 임시부두와 통행로 건설 시기가 앞서 국방부 관리들이 예측했던 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네, 라이더 대변인은 국방부 관리들이 내달 초에 공사가 끝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네.
현재 육군 공병단이 만들고 있는 시설이 배에서 구호품을 내리는 플랫폼, 또 하역한 구호품을 육지로 보낼 부두를 말합니다.
자, 미국 육군이 가자지구 가까운 그 바다 위에서 임시 부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 설치합니까?
네, 앞서서 가자지구 내 구호품 전달 방법으로 육상 운송이나 공중 투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방법 모두 결점이 있어서 이 바다를 통해서 더 많은 구호품을 들여보내려고 지금 임시 부두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구호기관들의 얘기는 육상 운송이 더 좋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구호기관들뿐 아니라 군 관계자들도 이 해상 운송이 육상 운송에 적절한 대체물이 될 수 없다면서 육상 운송이 여전히 가장 많은 구호품을 들여보낼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육상 운송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 운송 횟수는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육상 운송을 진행하는 이 구호요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일에 이스라엘군이 식량을 운송하던 이 차량 행렬을 공격해서 구호기관 요원 7명이 숨지는 사건이 났었는데요.
네네.
이 뒤부터 구호품 운송 작업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자, 임시 부두가 가자지구와 연결이 되면 구호품이 어느 정도나 이렇게 운송될 수 있을까요?
네, 관련 관리들은 하루에 대략 트럭 90대분의 이 구호품을 운송할 것이라면서 지금 이 체제가 완전한 운영 능력을 갖추면 하루에 트럭 150대분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박격 포탄이 부두를 건설하는 현장 쪽에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25일에 박격 폭탄이 떨어져서 유엔 관리들이 대피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라이더 대변인은 공사 현장이 이 박격포의 사거리 안에는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군 측에서는 이 가자지구의 테러 분자들이 이 박격포를 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렇지만은 뭐 어느 단체의 소행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부두를 건설하는 현장에 투입한 사람들의 안전 문제가 이미 제기가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일각에서 이 폭발물을 가득 실은 쾌속정이나 기뢰를 가진 잠수부 그리고 로켓 등이 공격해올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네.
하지만 미군 측은 이 이스라엘군과 협력해서 이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18개 나라가 하마스에 붙잡고 있는 인질들 빨리 석방하라는 성명을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다른 17개 나라가 25일 성명을 냈는데요. 200일 이상 붙잡혀 있는 모든 인질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 성명에 대한 하마스 쪽 반응은 있었습니까?
네, 하마스 고위급 지도자죠. 이 사미 아부 주후리는 로이터 통신에 해당 성명이 하마스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침략을 끝내도록 미국이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공이 미국 쪽으로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중재국을 통해서 그동안 휴전과 인질 석방 문제를 쭉 논의를 했었는데 사실 뭐 그딴 성과는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뭐 협상이 다시 시작될 징후가 여기저기서 보이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네.
한편 데이비드 맨서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기자들이 인질 협상에 관해서 묻자 합의에 시간을 끄는 게 하마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리브해 IT로 가겠습니다. 자, IT가 계속 무정부 상태 혼란에 있었는데 결국 총리가 사임을 했네요.
네, 아리엘 앙리 총리가 2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직서에 서명했습니다.
네.
AP통신은 새 총리와 내각을 선출하는 과도위원회 출범에 맞춰서 앙리 총리가 사임했다고 25일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서서 앙리 총리가 과도위원회가 출범하면 사퇴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네, 자, 지난 몇 년 동안 IT 정부를 이끌었던 앙리 총리입니다. 자,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의사 출신인데요. 지난 2021년에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되기 이틀 전에 총리로 지명됐고요. 그런데 이후에 이 암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수사 선상에 올랐고 그래서 임기 초반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IT에서 지금 준동하는 깽단을 단속하는 데도 실패해서 이 IT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IT는 비어있는 그 리더십 공백을 메워야 될 텐데 권력은 어떻게 이양이 됩니까? 누구에게로?
네, 이 과도위원회가 활동하는데요. 그동안 이 임시정부의 총리 권한 대행이 맡을 예정입니다. 미셸 파트리크 부아베르 이 경제재무부 장관이 맡을 예정인데요. 부아베르 총리 권한대행은 이 두 달간의 긴 토론 끝에 해결책을 찾았다면서 오늘은 우리 공화국의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과도위원회가 IT의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IT 과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임기 언제까지입니까?
네, 다양한 정파가 들어갔는데요. 네. 모두 9명으로 되어 있고 이 투표권을 가진 위원 7명과 참관인 2명이 있습니다. 임기가 2026년 2월 7일까지고요. 현재 목표가 2년 뒤인 이 날짜에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 과도위원회가 언제 임시 총리를 선출할지는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자, 과도위원회가 출범하면 혼란의 IT에 그 질서 회복의 첫 단추를 끼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과도위원회가 일단 선거 전에 필수 요건인 임시 선거관리위원회 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또 2026년에 이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준비 작업을 하고 이 깽단에 맞서기 위해서 이 국제 경찰력 파견 논의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IT에서는 그동안 이 무장 갱단이 나라 곳곳을 뭐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예, 과도위원회의 레진 아브라운 위원은 2021년 7월에 이 대통령 암살 사건이 IT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에도 깽단이 이 수도 포르투 프랑스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고요. 수많은 국민이 난민이 됐고 학교가 문을 닫았다면서 말 그대로 이 시민들이 깽단 인질로 잡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권력의 공백을 틈타서 세를 불린 깽단을 정부가 좀처럼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깽단 폭력이 올해 초에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IT 유엔 사무소 BINUH는 올해 1분기에만 깽단 폭력으로 1,500명 이상이 숨졌고
네네.
국민들이 심각한 기아 상태에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지난해 깽단 폭력으로 최소한 4,451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한 구두 변론이 진행했습니다. 가자 전쟁을 반대하는 미국 대학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시위대 수백 명을 체포한 데 이어 안전을 고려해 졸업식을 취소하는 대학도 나왔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연 1.6%를 기록하며 작년보다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먼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리 시작됐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연방대법원이 2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면책 특권과 관련해 연방 법무부와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구두변론을 들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구두변론은 1시간 정도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이날 변론은 3시간 가까이 이어지며 양측이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또 뭐 중요한 사안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겠죠?
맞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휴가 관련한 재판 일정이 정해지고 11월에 있을 대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대법관들은 이번 재판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니엘 고사치 판사는 이번 구두변론에 대해 우리는 오랫동안 남을 규정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브레케본 대법관은 이 사안은 대통령직과 대통령직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면책 특권 주장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연방 법무부가 임명한 잭 스미스 특검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자, 스미스 특검은 기소장에서 2021년 1월 6일 우리나라 수도에 대한 공격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었다고 적시했습니다.
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에 불복해 대선 결과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던 의회 난입했고 특검이 의사당 난입 사태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조사해봤는데요. 이 사건의 배후로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목한 겁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나는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의사당 난입 사태 등 당시 행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였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따라서 법원에 기소를 기각해 줄 걸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자, 대법관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습니까?
네, 이날 심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들이 기소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공무수행과 사적인 행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네.
현재 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보수 성향 대법관들 가운데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날 대법관들의 의견은 좀 나뉘었는데요. 자, 절대적 면책 주장에는 대체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일부 대법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부분적으로 용인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네. 자, 이날 구두 변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이 오갔는지 보겠습니다.
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니 존 사워 변호사는 대통령의 형사 기소 면제가 실제로 존재해왔다며 만약 대통령이 퇴임 후 재임기가 내린 결정으로 재판을 받고 투옥된다면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모든 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정치적 경쟁자들로부터 협박을 받게 될 거라며 대통령의 형사 기소 면책권 없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직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부 측의 주장은 어땠습니까?
정부를 대변하는 마이클 드리번 전 법무부 송무 담당 부차관은 절대적인 면책권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만약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의 뇌물 수수나 반역, 선동, 심지어 살인 등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거라고 지적했는데요.
네.
그런 대통령 면책 특권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대법관들은 전직 대통령이 기소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더불어서 공무수행과 사적인 행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도 들여다봤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대법관들은 사실 공식 행위를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예를 들어 대통령이 특정 특정 인물을 대사로 인정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뇌물을 받는 것은 공식적인 행위가 아니지만 대사를 임명하는 것은 분명 대통령의 공식 임무라며 이를 어떻게 구별할지를 물었습니다.
네.
사워 변호사는 공적 행위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취해졌음이 입증되더라도 대통령의 공적 행위는 광범위하게 면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진보 성향의 엘리건 케이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그러면 만약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싶다고 해도 면책 대상이 되는 거냐며 묻기도 했습니다.
네. 자, 퇴임한 대통령의 그 기소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네, 보수 성향의 세뮤얼 얼리토 대법관과 진보 성향인 커튼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얼리토 대법관은 만약 대통령이 취임 후 정치적 재판에 의해 형사 기소될 수 있다면 민주주의로서 미국의 기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네.
반면에 잭슨 대법관은 미국 대통령의 형사적 책임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향후 대통령들이 재임 중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네. 대법원 결정 언제쯤 나옵니까?
네, 이번 회기가 종료하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사항은 보통 회기가 종료할 때 나오는데요.
네.
하지만 11월 대선과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 대법관들은 이번 사안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자, 미국 대학가에서 가자 전쟁 반대 시위 격화하고 있죠.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미 전역의 대학가로 확산하면서 경찰의 진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명의 시위자가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위가 미국 동부에서 시작됐죠.
맞습니다. 지난 18일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대 교정에 진을 치고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던 학생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됐고요. 이후 컬럼비아대 시위대 연대하는 시위가 미국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컬럼비아대 시위대는 법적 싸움도 예고하고 있더군요.
예, 미국 내 팔레스타인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인 팔레스타인 법률은 학교 측이 캠퍼스에서 야영하는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경찰을 불러 시위자들을 체포한 데 대해 연방 민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는 25일 교육부에 진전서를 제출하고 친팔레스타인 학생들을 차별하는 학교 행위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다른 대학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뉴저지주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에서도 25일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야영지를 세우기 시작하자 경찰이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네.
같은 날 보스턴에 있는 에머슨 대학에서는 경찰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설치한 야영지를 강제로 철거하고 100여 명을 체포했고요. 미 남부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과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에서도 현지 경찰이 캠프를 철거하고 시위대를 체포했습니다. 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와 조지 태운 대학교 학생 수백 명이 모여 이 조진 타운 대학교에서도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 캠프를 세우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자, 시위대가 요구하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작년 10월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전적인 지원을 단행했는데요. 학생들은 미국 정부의 이런 친이스라엘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대학들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업체나 이스라엘과 연계된 사업체에 자금을 투자한 것을 중단하고 학생 시위자들에 대한 징계를 처리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5월 대학가의 졸업 시즌인데요.
맞습니다. 따라서 대학들은 사태를 더 빨리 정리하기 위해 경찰을 투입하고 있기도 한데요. 미 서부 서던 캘리포니아대 USC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메인 졸업식 행사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대학은 최근 안전 문제를 이유로 무슬림 졸업생 대표의 고별 연설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네.
현지 경찰에 따르면 USC에서도 최근 90명이 넘는 시위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올해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어떻습니까?
네, 올해 1월에서 3월까지를 아우르는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연 1.6%로 집계됐다고 상무부가 2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3.4% 성장률에 비해 둔화했고 시장 전망치도 2.4%의 밉도는 수준인데요. 네. 다만 이번에 나온 수치는 속보치로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번에 걸쳐 발표됩니다. 네.
올해 1분기 경제가 더디게 성장한 원인은 뭡니까?
예, 소비자 지출과 수출, 주와 지방 정부 지출이 둔화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우선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자 지출은 연 2.5% 증가했는데요. 네. 작년 4분기에 3.3%보다 떨어졌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면 식당, 항공요금,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 부분에서의 지출은 4% 증가하며 2021년 중반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상품 지출은 0.1% 감소하며 2022년 여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수치가 또 있군요.
예, 기업 재고 투자가 감소했는데요. 이는 무역과 제조업의 감소를 보여줍니다.
네.
실제로 올해 1분기 수출은 0.9%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수입 부문에서는 상품과 서비스 모두 증가하면서 1분기 수입 증가율은 7.2%를 기록했습니다.
자, 미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세무 컨설팅 회사 EY의 그레고리 데이코 수석경제학자는 AP통신에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기초경제는 탄탄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1분기 경제성장률 하락의 상당 부분이 수입 증가 때문이었는데 이는 외국 상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견고한 수요의 신호라는 지적입니다. 이 데이코 씨는 경제의 모멘텀이 냉각되고 있다면서도 대대적인 긴축은 아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장이 이런 경제 지표를 유심히 보는 이유가 있죠.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물가가 목표치인 2%에 도달했다는 확신이 될 때까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인플레이션은 지난 2022년 6월 9.1%로 고점을 찍은 이후 지난 3월 3.5%까지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3% 안으로는 뭐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연준이 물가를 잡으려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 둔화를 꼭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만약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면 올해 금리 인하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네. 자,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 경제 지표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쓴 사람이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의 경제 만족도는 썩 좋지 않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성명을 내고 1분기 GDP 발표는 미국 경제가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강력함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요, 자신이 취임한 후 미국 경제가 지난 25년간 그 어떤 역대 대통령 때보다 많이 성장했으며 실업률도 2년 넘게 4%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하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중산층을 위해 처방약과 의료 비용을 낮추는 한편 항공업계와 금융업계 숨은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는 우편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관련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우편 검열국 USPIS인데요. 이 우편 검열국은 미국 우정국 USPS의 법 집행 기구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우편 검열국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So in terms of tracking, we have over 600,000 postal employees out there right now, so we have their eyes and ears looking for these packages. I will say
2018년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등을 수취인으로 하는 폭발 우편물이 적발됐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연방수사국 FBI와 뉴욕경찰국 그리고 미국 우편검열국 USPIS 관계자가 이해 10월 25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USPIS 뉴욕지부의 필립 바틀렛 우편검열관은 60만 명 이상의 USPS 직원이 폭탄 소포물을 추적했고 지금까지 확보한 소포가 모두 10개라고 설명했습니다.
To support and protect the U.S. Postal Service and its employees, infrastructure, and customers.
Enforce the laws that defend the nation's mail system.
USPIS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이 우편 체제와 직원 그리고 고객들과 관련된 연방 법령들을 집행한다고 설명합니다. USPIS는 업무 영역을 다음 13가지로 분류합니다. 바로 USPS 보호, USPS 직원 보호, 불법 약물, 우편물 절도, 신원 도용, 우편물 사기, 사기 예방과 교육, 수상한 우편물, 재난 대응, 돈 세탁, 사이버 범죄, 국제 우편 보안, 그리고 아동 착취 등입니다. USPIS 소속 우편 검열관은 총기를 휴대하고 범죄자를 체포하며 연방 수색 영장과 소환장을 집행할 수 있는 연방 법 집행관입니다. 현재 1200명 이상의 우편 검열관이 우편물과 우편 체제의 부정 사용을 포함한 범죄들을 다루는 약 200개의 연방법을 집행합니다. 이런 범죄에는 우편 절도나 사기, 금융 사기, 우편 시설 강도, USPS 직원에 대한 공격이나 위협 등이 포함됩니다. USPIS는 또 재난에 대응합니다. 재난이 발생한 뒤 우편 서비스의 보고는 정상을 되찾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편 검열관들은 재난 발생 시 우편 시설과 장비의 보안 확보, 임시 우편 전달 계획 등을 지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USPIS는 우편 관련 범죄 수사에 필요한 감식을 수행하는 법의학 실험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USPIS에는 본부와 16개 지부, 서비스 센터 두 곳, 그리고 국가 법의학 실험실이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우편 검열국 USPIS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미국에 대한 사상 초유의 테러 공격을 자행한 알카에다부터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에는 미국 정부가 테러 집단으로 지목한 국제 주요 테러 조직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입니다.
테러 조직 정의.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크고 작은 무장 조직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테러 행위나 테러 조직의 정의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일치된 합의는 따로 있지 않은데요. 각국 정부는 자국의 안보와 위협에 따라서 특정 단체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현재 미국 정부는 미국 법 조항에 근거해서 약 70개의 무장 조직을 외국 테러 조직 명단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명단에 있는 조직은 대부분 극단적인 이슬람 무장 집단, 공산주의 추종 단체, 민족 분리주의 그룹 등이 주를 이룹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경각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알카에다.
알카에다는 오늘날 국제사회 최대 현안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국제 테러 조직입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가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을 감행했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On my orders, the United States military has begun strikes against al-Qaeda terrorist training camp and military.
알카에다의 기원은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인 오사마 빈 라덴은 무자헤딘으로 소련에 저항하면서 세력을 결집한 후에 1988년에 알카에다를 만들었습니다. 본부 또는 근거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알카에다는 초기 이슬람교로 돌아갈 것을 표방하면서 반미, 반이스라엘 투쟁에 나섰는데요. 9.11 테러 전 사우디아라비아주둔 미군기지 공격, 케냐, 탄자니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 폭발 사건, 예멘 근해 미 군함 공격 사건 등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conducted an operation that killed Osama bin Laden, the leader of Al-Qaeda, and a terrorist whose response.
빈 라덴은 지난 2011년 파키스탄에서 미군 특수부대 작전으로 사망했고 알카에다 세력은 급속히 약화했습니다.
이슬람 준위파 무장 조직 IS.
자칭 이슬람 국가라고 부르는 IS는 2014년 초반만 해도 알카에다의 연계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오사마 빈 라덴이 죽고 아이만 알 자와히리가 알카에다의 후계자가 된 후에 갈라서면서 2014년 이슬람 국가 IS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이슬람 국가라는 명칭이 나라 이름으로 혼동될 수 있다는 이유로 ISIL, 이라크 레반트의 이슬람 국가 또는 ISI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레반트는 레바논에서 요르단에 이르는 중동 지역을 말합니다.
We cannot be blind to the threat before us. ISIS is not contained. It is expanding at a great cost to the free world. The group managed to conduct three major terrorist attacks on three separate continents in just three.
미국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알카에다를 외국 테러 조직 명단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슬람 준위파 무장 조직 IS.
자칭 이슬람 국가라고 부르는 IS는 2014년 초반만 해도 알카에다의 연계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오사마 빈 라덴이 죽고 아이만 알 자와히리가 알카에다의 후계자가 된 후에 갈라서면서 2014년 이슬람 국가 IS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이슬람 국가라는 명칭이 나라 이름으로 혼동될 수 있다는 이유로 ISIL, 이라크 레반트의 이슬람 국가 또는 ISI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레반트는 레바논에서 요르단에 이르는 중동 지역을 말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04년 ISIL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테러 조직 명단에 올렸습니다. IS는 알카에다와 결별한 후 무차별한 폭탄 테러와 민간인을 참수하는 동영상 등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We can get some small idea of the terror inside. 20, 30, 40 young people running quite literally for their lives.
IS는 특히 중동 지역을 벗어나서 프랑스 파리, 니스, 벨기에 브뤼셀 등 서방의 주요 도시들을 겨냥해서 테러 공격을 감행하면서 전 세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등 대부분의 순위파 국가들은 극단적인 순위파 원리주의를 내세우면서 무자비한 테러를 일삼는 IS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의 또 다른 종파인 시아파의 맹주 이란은 IS를 이단으로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알카에다 연계조직.
알카에다 연계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라크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일대는 물론이고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지에도 알카에다를 추종하는 세력이 제법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 알카에다 북아프리카 지부,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 그리고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인 알누스라 전선, 또 소말리아나 케냐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알 샤바브 등이 있습니다.
IS 연계 조직.
2015년경부터 IS가 득세하면서 알카에다에서 나와 IS에 합류하는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 IS 연계 조직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ISK를 비롯해서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모잠비크, 콩고 민주공화국 등지에 산재해 있습니다. 어린 소녀들을 집단 납치하고 돈을 요구하는 나이지리아의 악명 높은 무장조직 보코하람이나 필리핀에서 납치와 테러를 자행하는 아부샤프도 IS를 추종하는 세력들입니다.
그 밖의 주요 테러 조직.
미국 정부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집단 외에도 다수의 조직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조직들 가운데는 중동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스리랑카 일대에서 활동하는 반군인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 등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무장조직 탈레반과 연계된 하카니 네트워크도 미국의 테러 조직 명단에 올라있는데요. 하카니 네트워크는 탈레반과 함께 아프간을 장악한 후 카불 치안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생성형 인공지능 AI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의 젠슨 황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입니다. 생성형 AI의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AI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엔비디아와 젠슨 황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는 타이완계 미국인으로 올해 61살입니다. 타이완 남부 타이난시에서 태어났는데요. 5살 때 부모와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9살 때는 형과 함께 미국에 살고 있는 삼촌에게 보내졌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연수차 왔던 미국에서 미국의 번영과 높은 수준의 환경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훗날 인터뷰에서 젠슨 황은 부모의 꿈과 염원이 없었다면 자신은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젠슨 황의 부모도 약 2년 후 미국에 이주하면서 가족들이 모두 합류하게 됩니다. 젠슨 황 CEO는 1984년 미국 오리간 주립대학교에서 전기공학 학사를, 그리고 1992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전기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미국의 유명 반도체 기업인 AMD 등에서 근무했고요. 30살이 된 1993년에 다른 두 명과 함께 엔비디아를 공동 창업했는데요. 엔지니어면서 경영 능력도 탁월해서 엔비디아를 세계 수위 반도체 회사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회사 행사나 포럼 등의 자리에 검은색 가죽 재킷을 늘 입고 나와서 이제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젠슨 황 CEO는 2021년 타임이 선정한 세계 100대 영향력 있는 인물에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정부가 테러 집단으로 지목한 국제 주요 테러 조직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try me, 날 시험해보세요. 또 어떤 때는 한번 봐요, 내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맥락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말, try me의 활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tried Korean food?
Yes, a little.
There's a new Korean restaurant open nearby. Do you like spicy food?
I like Thai food.
This restaurant might be too spicy for you.
Try me.
Have you ever tried Korean food? 한국 음식 먹어본 적 있어요?
Yes, a little.
네, 조금 있어요. There's a new Korean restaurant open nearby. Do you like spicy food? 가까운 곳에 한국 식당이 문을 열었어요. 매운 음식 좋아해요?
I like Thai food.
나는 태국 음식 좋아해요. This restaurant might be too spicy for you. 이 식당은 당신에겐 너무 매울 텐데.
Try me.
날 시험해 봐요. Try me.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는 매운 음식을 내가 잘 먹는지 못 먹는지 한번 날 시험해 보세요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Try me는 맥락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대화에서 try me는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Can you please raise my salary?
I'm sorry, I don't think I can.
Then I have to look for a new job.
It's cold out there. I don't think you want to quit this job.
Try me. Can you please raise my salary?
월급 올려줄 수 있어요? I'm sorry, I don't think I can. 미안해요, 그렇게 못할 것 같네요.
Then I have to look for a new job.
그러면 나는 새 직장을 찾아야만 해요. It's cold out there. I don't think you want to quit this job. 밖에는 추워요. 내 생각에 당신은 이 직장을 나가길 원하지 않아요.
Try me.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try me는 두고 봐라, 이런 위협이 조금 들어간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날 지켜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표현으로 watch me 사용해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You can't climb up that tree to get my scarf.
Watch me.
You can't climb up that tree to get my scarf.
내 스카프 찾으러 나무 위로 올라가진 못해요.
Watch me.
지켜보세요. Watch me. Watch me도 try me와 비슷하게 위협하는 톤으로 두고 보세요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Are you going to fire David?
Definitely.
I don't think you can fire David. We need his expertise.
Watch me.
Are you going to fire David?
데이빗 해고할 겁니까?
Definitely.
당연하죠.
I don't think you can fire David. We need his expertise.
데이빗을 해고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의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Watch me.
Watch me. 두고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럼 끝으로 날 시험해 보세요. Try me. Try me가 사용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tried Korean food?
Yes, a little.
There's a new Korean restaurant open nearby. Do you like spicy food?
I like Thai food.
This restaurant might be too spicy for you.
Try m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try me, 날 시험해 보세요라는 뜻과 두고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두 가지 경우 대화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